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중국과 주변국들 사이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외교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제8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케리 장관은 오늘 개막연설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우선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환경 문제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등 핵 확산 방지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에서 이번 대화가 중국과 미국 정부 간 획기적인 협력의 기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웃 나라들과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도 차단할 수 있도록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제이콥노 미 재무장관은 중국 측에 철강과 알루미늄 등 과도한 생산 능력이 국제시장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라크 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전투가 진행 중인 팔루자의 피난민들을 총격 살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라크 난민들을 지원하고 있는 노르웨이 난민위원회는 오늘 성명에서 최근 팔루자를 탈출한 피난민 가족들을 접촉한 결과 유프라테스강을 건너려는 피난민들이 무장반군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은 팔루자 탈환을 위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최근 몇 주간 치열한 전투를 벌여왔습니다. 유엔은 이 같은 전투로 팔루자에 고립돼 있는 민간인 규모가 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또 피난민들이 필사적으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고 있지만 어린이 등 일부 주민들은 300m 폭의 넓은 강을 건너지 못하고 익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정부군 전투기들이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알레포와 주변 지역에 수십 차례 공습을 가했다고 반정부 활동가들이 밝혔습니다. 영국의 분노를 든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시리아군이 어제 헬리콥터를 이용해 제2의 도시 알레포에 이른바 통폭탄을 투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적어도 53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폭격 직후 구조대가 일부 폐허 지역에서 적어도 20구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시리아 관영 언론은 그러나 정부가 장악한 지역이 반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으며 몇 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슬람교의 금식 성월인 라마단이 오늘 월출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이 기간 중 주간에 물은 물론 일체의 음식을 입에 대지 않으며 기도와 경전 연구에 몰두합니다. 신도들은 또 담배나 성관계 등 나쁜 습관과 탐욕을 절제하게 됩니다. 라마단을 맞아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이슬람 교도들을 대상으로 축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인 이슬람 교도들이 성월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는 하나의 미국 가족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며 분열을 조장하거나 종교의 자유 또는 시민권을 제한하는 목소리를 거부함에 있어 미국 이슬람 사회를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의 중견 기자와 통역관이 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장반군들의 공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NPR의 데이빗 길케이 기자와 통역인 자비훌라 타마나 씨는 이날 두 명의 다른 기자들과 아프간 군부대와 함께 남부 헬만드주에서 이동하던 중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두 명의 기자는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당시 함께한 군부대의 규모나 추가 인명피해 여부 등은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오늘 주일 해군 병력에 금주령을 내리고 영해 활동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군 기지가 위치한 일본 오키나와에서 미 해군 병사 한 명이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일본 경찰 대변인은 어젯밤 미 해군 소속 여군 에이미 메지아 병장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으로 차량 두 대와 사고를 일으켜 두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은 오키나와에서 최근 몇 달 새 미군이 연루된 강력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주민들로부터 철수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6월 6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북한을 압박하는데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 수는 59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북부 지방은 점차 흐려져 늦은 오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중국 정부에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재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이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이 대북 제재와 관련한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6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전략 경제 대화 개막식 연설에서 이웃 나라들을 위협하고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도 전면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대북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은 마땅히 보조를 맞춰야 하고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며 모든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어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핵과 관련해 가장 엄격한 제재를 통과시켰다며 국제사회 요구를 외면한 채 핵을 개발하는 북한에 대해 미중 두 나라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의 이런 발언은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최근 베이징 방문 이후 중국의 대북 압박이 느슨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앞서 미국 정부 관리들은 이번 전략 경제 대화에서 중국 측의 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오늘날 핵무기를 제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미국과 중국은 북한 핵을 저지하는 데 있어 궁극적으로 성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국은 앞으로 이란 핵 문제를 모범으로 삼아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핵 문제와 이란 핵 문제,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문제 등 세계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 최고위 당국자들 간 정례회의로 열리는 전략경제대화에는 미국에서 케리 장관과 제이컵 루 재무장관, 중국 측에서 왕양 부총리와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양국 간 교역 등 경제 현안들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제재 공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러시아도 중국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에 중국 대표로 참가한 순젠궈 인민해방군 부참모장은 지난 5일 30여 개국 국방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 주제 연설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사드 배치가 동북아 안정을 잠식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정면으로 반대한 겁니다. 순젠고 중국인민해방군 부참모장은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전개하는 것은 한반도에 필요한 방어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필요 이상의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아나톨리 안토노프 국방차관도 주재연설에서 한국과 미국 간 미사일 방어 협력이 전략적인 안정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사드 배치 움직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미국과 한국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추진하면서 불거진 미한과 중러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양상입니다. 한국 정부는 사드를 둘러싼 북핵 관련국들 간 갈등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대북 제재 공조에 관련국들, 특히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4일 주재 발표에서 사드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순 부참모장은 한 장관과 가진 별도 회담에서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중국이 사드를 과대평가해서 본다며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방어용 무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사드 문제가 미중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겹치면서 중국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입니다.
중국의 계산은 대북 압박에 적극 참여하면 사드 카드가 좀 더 수그러들기를 바랬던 건데 한국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유보적이거나 유연한 자세로 반발 자국성도 물러났는데 미국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이수용 방중을 시진핑이 직접 만나준 것도 그렇고 순젠고가 샹그릴라 대화에서 그런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발언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중국의 반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처럼 사드 문제를 둘러싼 미한과 중러 사이의 갈등이 향후 대북 제재 공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북핵 문제를 빌미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를 통해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대북 압박에서 북한 끌어안기로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중국 역시 협상 국면으로 전환한 것에 동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러시아도 역시 같은 입장인 것 같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압박 국면을 더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큰 견해 차이가 이번에 그 샹그릴라 대회에서 미중 간의 사드를 둘러싼 대립으로 표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미한 두 나라는 지난 3월부터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사드를 배치할 지역과 시기, 비용 등을 검토 중이며 그 결과가 나오면 양국 정부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북한과 가까운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티오피아와 우간다, 케냐로 이어진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으로 동아프리카에서 북한 연결망이 크게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그동안 북한과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해오며 북한의 동아프리카 거점으로 불려온 우간다는 지난 29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의 안보와 군사, 경찰 분야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지난 1987년 이후 북한을 세 차례 방문해 생전에 김일성 주석을 만나는 등 북한과 친교가 두터웠습니다. 특히 우간다 정부 내부의 친북 세력이 북한과의 협력 중단 방침에 거세게 반발한 것은 그동안 두 나라 사이가 얼마나 밀접했는지에 대한 방증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우간다는 박 대통령의 우간다 방문을 계기로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우간다에서 북한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의 두 축은 경제협력과 안보, 북한 핵 문제의 공조였습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아프리카연합본부에서 한 특별연설 내용입니다.
또한 지금 한국은 북한의 핵 개발로 심각한 안보 위기를 겪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 공조에 동참해 준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비핵지대 조약을 이끌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간다와 함께 에티오피아 역시 북핵과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으며 케냐 역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일레 마리암 에티오피아 총리는 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에티오피아는 한국과 같은 편이고 늘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번 아프리카 3개국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순방에 대한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의 평가입니다.
우간다 같은 어떤 핵심 북한과의 어떤 그 유대가 강한 국가들을 집중 공격하면서 북한의 아프리카 네트워크를 약화시켜서 북한이 고립을 심화시키고 그를 통해서 북한의 어떤 핵 문제나 이런 것을 해결의 어떤 전환점을 마련하려고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 북한은 박 대통령이 최근 아프리카를 순방하며 북한을 압박하는 북핵 공조 외교를 편대 대해 거친 표현으로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5일 한국 지도자가 아프리카에 얼굴을 내밀고 북한에 대한 악담질을 하며 압박 공조를 구걸하는 추태를 부렸다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와 함께 최근 한국에서는 북침 핵전쟁 연습 소동이 벌어져 미국의 핵타격 수단들이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들며 한반도에 핵전쟁 위험을 증대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의 올해 쌀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30만 톤가량 늘어 160만 톤에 달할 것이라고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전망했습니다. 기상여건이 좋아진 데 따른 건데요. 하지만 여전히 필요한 식량을 다 채우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는 3일 발표한 식량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가을 추수에서 도정 후 기준으로 160만 톤의 쌀을 생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지난해 도정 전 기준으로 190만 톤, 도정 후 기준으로 130만 톤을 생산한 것에 비해 30만 톤가량 증가한 규모입니다. 식량농업기구는 또 북한이 외국에서 쌀 10만 톤을 수입해 2016에서 2017 양곡연도 기간 170만 톤의 쌀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올해 북한의 강냉이 생산량은 250만 톤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기구는 최근 발표한 2016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2분기 보고서에서 올해는 가뭄을 겪었던 지난해와 달리 4월 말부터 비가 충분히 내리는 등 기상 여건이 좋아 농사 전망이 밝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모내기를 마쳤으며 현재 대부분의 농작물 파종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3일 VOA에 올해 쌀 수확량은 식량농업기구가 전망한 160만 톤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기상, 물공급, 비료 공급 등 농사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잘 갖춰졌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모내기가 전혀 문제 없이 됐었거든요. 올해 작년 5월 달 강수량도 꽤 많았어요. 북한의 모든 지역이. 올해 저수량도 꽤 괜찮았어요. 기상, 그다음에 물 공급. 그다음에 또 비료 공급도 올해는 뭐 굉장히 좋을 테고.
권 원장은 올해 여름 기상재해만 없다면 가을 쌀 수확량은 지난해보다 70만 톤가량 증가한 2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이 올해 부족한 식량의 97%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외부에서 충당해야 할 식량 부족량은 69만 4천 톤에 이르지만 5월 현재 3.3%가량인 2만 3천 톤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북한이 현재 확보한 곡물 가운데 외부 지원은 만 톤, 수입은 1만 3천 톤입니다. 이에 따라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을 또다시 외부 지원이 필요한 37개 식량 부족 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 전 세계 식량 부족 국가는 아프리카 지역이 28개 나라로 가장 많으며 아시아에서는 북한을 비롯해 이라크와 시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네팔 등 7개 나라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베일에 쌓여있던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어린 시절 일화와 성장 과정이 하나둘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망명한 김 위원장의 이모 고용숙의 증언이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998년 미국으로 망명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모 고용숙 씨 부부가 최근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장시간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984년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수대 예술단 무용수였던 어머니 고용희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고용숙은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내 아들이 같은 해 태어나 태어날 때부터 놀이 친구였다며 자신이 그 둘의 기저귀를 갈아줬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김 위원장의 출생 연도를 둘러싸고 1982년, 1983년, 1984년생 등 여러 관측이 있었는데 1984년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의 말입니다.
북한 당국이 뭔가 82년생이라든지 조금 조작할 수 있는 저기가 있었는데 고용수가 그렇게 딱 84년으로 못 박아놓으니까 북한이 그 김정은의 어떤 개인 숭배를 위해서 태어난 연도를 바꿀 수 없게 됐다. 그런 점에서도 의미가 있고.
김정은의 유년 시절도 공개됐습니다. 고용숙은 김정은이 8살 생일 잔치 때 계급장이 달린 장군 제복을 선물로 받았고 군 장성들이 어린 김정은에게 격려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대하는 상태에서 그가 보통 사람으로 성장하기는 불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어렸을 때부터 장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일본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 씨의 증언과도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과거 13년간 평양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요리사로 일했던 겐지 씨는 지난 2001년 일본으로 돌아가 펴낸 책에서 자신이 처음 김정은을 만났을 때 그가 군복을 입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숙은 또 어린 시절 김정은이 성질이 급하고 인내심이 없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인 고용희가 그만 놀고 공부를 하라고 꾸짖자 김정은이 단식투쟁을 했다는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고용숙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은은 12살 때인 1996년부터 스위스에서 유학생 생활을 했습니다. 3살 위인 형 김정철과 여동생 김여정과 함께 스위스 베른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 서방의 음악과 스포츠 등 대중문화를 경험했습니다. 또 당시에는 리수용이 이철이라는 가명으로 스위스 주재 북한 대사로 있으면서 김정은을 돌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은 어린 시절부터 농구를 좋아했다고 고용숙은 증언했습니다. 어머니 고용희는 또래보다 키가 작았던 김정은이 농구를 하면 키가 클 것으로 생각해 농구를 시켰다는 겁니다. 김정은은 농구를 상당히 좋아해 농구공을 갖고 놀다가 잠든 적도 있다고 고용숙은 말했습니다. 김정은과 김정철 그리고 김여정은 스위스에 있으면서 유럽 각국을 놀러 다닌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숙은 워싱턴포스트 기자에게 김정은이 프랑스에 있는 디즈니랜드와 관광지인 리비에라 그리고 이탈리아의 식당에서 찍은 사진 등을 보여줬습니다. 스위스 유학을 마친 김정은은 2001년 북한으로 귀국해 이듬해부터 김일성 군사대학 특설반을 다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뒤 김정은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복형 김정남과 친형인 김정철을 제치고 2008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가 됐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남의 경우 일본 방문이 문제가 돼 후계 구도에서 밀려났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김정남은 지난 2001년 가짜 여권을 들고 일본에 입국하려다 공항에서 적발돼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의 눈밖에 났다는 겁니다. 이후 김정남은 홍콩과 마카오를 떠도는 신세가 됐습니다. 2010년 10월 중국 공항에 나타난 김정남의 목소리입니다.
개인적으로 3대 세습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의 내부적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 요인이 있었으면 거의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장남인데 후계자로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괜찮습니까?
아예 저는 뭐 원래 그 점에 대해서 그 유감스러운 점도 없고요. 또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그 전혀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또 김정철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후계자가 못 됐을 것으로 한국동국대 북한학과의 김용현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김정철의 성격 자체가 내성적이고 외부로 노출을 시키지 않는 그런 그 스타일이라면 김정철 위원장은 동생이지만 상당히 그 외향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쪽에 관심도 많고 또 대중적인 그런 그 성격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새롭게 밝혀진 김정은의 성장 과정과 관련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은 김정은이 북한의 일반 주민들과 격리된 채 20년 이상을 왕자로 지내다 하루아침에 최고 지도자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종합할 때 김정은은 일반 주민들이 다니는 초중고 학교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김일성 군사대학 특설반만 하더라도 말 그대로 특설반이지 일반 대학은 아닙니다. 다시 안찬일 소장입니다.
김정은이나 김정철이나 김여정도 역시 숨겨진 자식들이었고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뭐 평양에 무슨 뭐 창전인민학교나 무슨 보통군인민학교에 갔다 거기 가서 애들이 조금만 실수해서 우리 어머니 누구고 우리 아버지 김정일이다 그러면 이건 뭐 북한 정치사에 완전히 난장판이 벌어지니까 절대로 내놓을 수가 없었고 뭐 집에서 그냥 가정교사 정도 두고 가르쳤기 때문에 일반인민의 자식들이 참 어떻게 고생을 하는지 뭐 강내 밥을 먹는지 강내죽을 먹는지 이런 걸 모르고 자라났기 때문에
미국의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의 방북도 농구에 대한 김정은의 오래된 애착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정은은 지난 2013년 2월과 9월 평양을 각각 방문한 로드먼을 환영하며 술과 제트스키 그리고 승마를 함께했습니다. 북한 대외보험총국 출신으로 지난 2003년 탈북한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광진 연구원입니다.
로드먼을 초청하고 그렇게 집착을 했던 거는 제 생각에는 유년 시절에 그렇게 외롭게 자라고 살았으니까 그때 이제 좀 취미를 붙였던 농구에 대한 이제 애착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리수용을 중용하는 배경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처형된 장성택의 측근으로 알려졌던 리수용이 김정은 위원장 직권 이후 2014년 3월 외무상에 발탁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신설된 노동당 정모국 부위원장에 오른 건 스위스 주재 북한 대사 시절 김정은을 돌봤던 인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 수는 59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증가했다고 한국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말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던 탈북자 수가 이처럼 눈에 띄게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09년 2,914명까지 기록했던 탈북자 수는 2013년 미미하게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해마다 큰 폭으로 줄어 지난해에는 1,276명에 그쳤습니다. 북한 경제의 호전과 북한 당국의 통제 강화로 한동안 계속 줄던 탈북자 수가 이번에 늘어난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초강력 대북 제재 때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인천시 부평의 한 주택가에는 음료와 음식을 즐기면서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 있는데요. 이곳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2009년 한국으로 온 탈북자 남매입니다. 박은정 기자가 이들의 창업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신기한 맛을 보여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민들을 위한 마술 공연이 펼쳐진 이곳은 인천 부평에 있는 한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커피 등 다양한 음료와 음식들을 먹고 마시면서 놀이를 즐기고 이렇게 마술이나 음악공연, 명사들의 강연도 접할 수 있어서 동네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이제 생긴 지 약 10달 정도 된 이곳의 사장은 함경북도 회령에서 온 유순의 유진성 남매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그 인천 부평에서 카작 상업점을 운영하고 있는 세토민 유진성이라고 합니다. 2008년도에 집을 나와서 9년도 1월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2009년 한국에 도착한 남매는 일단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누나도 취업했고 동생인 진성 씨는 에어컨을 설치하는 일을 했는데요. 어느 정도 한국 생활에 익숙해질 때쯤 동생인 진성 씨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경영학 공부를 하면서 창업 준비도 함께 했는데요. 고려대가 주최하고 JP모건이 후원한 탈북민 창업 프로그램에 등록해 커피 전문점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오자마자 그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 현장 일을 했었어요. 에어컨 나는 현장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그 학교 진학을 위해서 저기 등촌동에서 그래서 고시원 생활을 좀 하고 그러다가 본사 대표랑 일을 하면서 중국 일을 처음엔 했었어요. 그러면서 본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가족 중심형으로 돌아가는 컨셉이에요. 가족이 모여서 보드게임도 하고 여기서 위탁 상품, 중고 상품들도 뭐 팔고 사기도 하고 한 그 모든 그 가족 중심의 컨텐츠가 모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테마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걸 접하게 됐고 한국에는 청장년 그리고 커플 그리고 키즈 카페 심지어 뭐 애견 카페까지 다 있는데 뭐 정작에 이렇게 가족 중심의 그런 가족이라는 작은 천국을 위한 그런 콘텐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좀 더.
주택가 한가운데에 가게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가족 단위 손님들을 위한 공연이나 강의 등을 유치하기 시작했고 다양한 물품들을 위탁 판매하기도 하면서 손님들의 발걸음을 끌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순탄한 것만은 아닌데요.
매달 정기적으로 이렇게 열리는 마술의 방, 그 상가 주변에 학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원 입시 설명회랑 가장 많이 하는 건 자녀 생일 파티. 풍선도 띄워주고 생일 노래도 틀어주고 뭐 저렴한 가격에 그렇게 서비스를 합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지금은 좀 안 그러는데 처음에는 뭐 사업을 하겠다, 창업을 하겠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질타의 대상이 됐었어요. 네가 뭐라냐, 대학교나 이제 졸업하고 이해는 가요. 그분들이 분명하게 상처도 많이 받았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상처 안 해요. 그냥 아 뭐 얼마나 그분들도 그분들이 버는 그러니까 현재 저의 가격표가 딱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냥 냉철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 어떻게 보면 고마운 분이죠.
아이와 함께하는 복합 놀이공간으로 입소문이 나다 보니 주변 젊은 학부모들이 많이 찾는데요. 공연 홍보에 필요한 광고지를 만드는 일이라든가 손이 많이 가는 여러 일들에도 손님들이 기꺼이 동참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손재주가 있는 주민들이 작은 모임을 만들어 이곳에서 자신의 재능을 나눠주고 있는데요. 자수나 향초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수업도 일주일에 한 번 열립니다.
우리 동네 스타 발굴 프로젝트라고 원데이 클래스 강좌예요. 예, 주부님들 중에 이렇게 자수나 뚜개나 향초 교체를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몇몇 분들만 그 소유를 하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원데이 클래스 강좌를 모집을 했고 그 남다르신 분들을 또 강사로 모셔가지고 재능 기부도 하고 이웃 간의 친목도 더 쌓아가는 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유진성 씨와 누나 유순혜 씨가 탈북민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손님들의 반응도 극과 극으로 갈렸는데요. 확실한 건 두 사람의 열정과 노력이 탈북민에 대한 인상을 조금씩 바꿔놓고 있다는 겁니다.
글쎄요, 저는 탈북자라 그래서 기존에 이제 TV라든지 이제 매체에서 접하던 거에 비해서 너무 우리랑 다를 거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같은 직장인들보다도 뭔가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잡기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워낙에 이렇게 고정된 틀 안에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쨌거나 저희보다 어떤 역경 같은 것도 더 겪고 좀 힘들게 오셨기 때문에 뭔가 저희보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뭐지 루트를 통해서 뭐 이런 창업의 기회도 갖고
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까지는 아닐 줄 알았는데 대단하다 이렇게 잘 못 느꼈어요. 북한이라고 해서 처음에 저도 딱 왔을 때 아 북한 분이 오신다길래 조금 다르겠지 그랬는데 왔는데 너무 그냥 똑같아가지고 조금 그렇게 생각할 때가 또 나는 북한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나를 좀 다르게 볼 거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더라고. 그럴 때 말고는 딱히 사람 알아가는 것도 좋은 거고 네가 여기서 정착을 더 하려면 네, 그런 거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얘기는 하죠.
남들은 성공한 탈북민이라 말하지만 창업한 지 아직 10달, 새내기 사장입니다. 유진성 씨는 앞으로 갈 길이 더 멀다고 말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지금 남한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이 남한 사람하고 소통하고 있는 거는 지금 저랑 같은 북한 사람들도 저처럼 또 그리고 또 모르고 있는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미지 개선을 하고 이런 일에 먼저 동참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나 혼자만 이렇게 서로 간에 그 남한 분들이랑 이곳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북한 사람들하고 더 여기 친구가 되고 하나가 돼서 여기서 우리 탈북자들이 이 안에서 먼저 하나된 통일 한국 예, 그런 이미지를 저는 시급으로 가고 싶어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네, 미중 전략 경제 대화가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했는데요.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이 북한이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들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유지해 나가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일본 오키나와 현 의회 선거에서 미군 기지 현내 이전 반대 세력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예.
또 최근 유럽 등 서방에서 여성의 정치권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어제 실시된 유럽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 선거 결과 이탈리아와 루마니아의 수도에서 여성 시장 당선이 유력하다는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끝으로 미국 소식으로는 이 전설적인 미국 권투 선수 알리의 사망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먼저 미중 전략 경제 대화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개막 연설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한 말인데요.
네.
미중 전략 경제 대화가 이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기후변화 문제, 두 번째는 국제보건 비상사태, 또 세 번째는 핵비확산 문제인데요.
네.
이 핵비확산 문제의 핵심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겁니다.
네. 존 케리 장관이 대북 제재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있죠.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케리 장관이 이 중국 측에 요구한 내용인데요.
네.
예, 북한이 이웃 나라들을 위협하고 평화를 위협하고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이 모든 행동, 어떠한 행동이라도 멈추도록 압력을 가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대북 제재에 중국이 계속 동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중국 측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개막 연설을 통해서요.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의 다른 점을 실용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다뤄나가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하면서
예.
중미 신형 대국 관계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대등한 관계라는 중국 측 관점을 부각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양측의 발언 내용을 좀 자세히 뜯어보면
네.
이 개막 연설에서부터 뭐랄까요? 서로의 신경전? 좀 미묘한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케리 장관은요. 대북 제재 강화를 비롯한 쟁점을 직접 들고 나온 반면에
네.
시진핑 주석은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신형 대국 관계만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언론하고 일본 언론들이 풀이하기로는요. 케리 장관이 북한에 대한 제재 압력 강화에 동참하라는 메시지를 중국 측에 던졌고
네.
또 시 주석이 이에 대해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반도 입장에서 보자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양쪽이 어떤 언급을 했는지 이게 관심사입니다만
네.
사실 미국과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뜨거운 쟁점은 남중국해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남중국해 문제가 최대 현안인데요.
네.
케리 장관이 어떤 나라도 해양 문제에서 일방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국제 준칙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 중국이 남중국해 일대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주변국들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데 대해서
예.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답은요. 중국은 영토 주권을 단호하게 수호할 것이고 이 문제는 관련 국가들끼리 해결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분쟁의 직접 이해 당사국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최근에는 이 남중국해와 관련돼서 양측에서 좀 그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남중국해 일대 상공해요 방공 식별 구역을 선포를 준비 중인 걸로 알려졌고요.
네네.
이에 대해서 캐리 국무장관이 앞서 몽골을 방문한 자리에서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방공 식별 구역을 선포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들이 그 북핵 문제도 잠시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번 대화에서 중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요미우리 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앞서 중국 인민해방군 순젠고 부참모장이 어제 이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15차 아시아 안보회의 주재연설에서
네.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그러니까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네,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정치 외교 분야 쟁점들을 주로 정리를 했는데요.
네.
전략 경제 대화니까 아무래도 그 경제 분야 대화도 진행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련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제이콥 루 미 재무장관의 한 말을 보면 중국이 세계 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철강 과잉 생산을 더 줄여야 한다고 했는데요.
네.
미국은 최근 중국 철강 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담합 혐의 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중국은 이에 맞서서 세계 무역기구 제소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중국이 또 위안화 가치 안정을 위해서 미국 측에 금리 인상 여부를 물어볼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오키나와 현에서 의원들을 뽑는 선거가 있었는데 이 오키나와 현 가장 뭐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미군 기지 이전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네.
이걸 반대하는 그 인물들이 다수를 차지했다고요?
네. 교도통신하고 NHK 방송 등 일본 언론들이 오늘 오키나와 현의회 선거에서 후텐마 미군기지의 현내 이전에 반대하는 오나가 다케시 지사를 지지하는 세력이 전체 48석 가운데 과반석은 넘는 27석을 차지했다고
예,
보도를
그렇군요.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역시 그 치열한 쟁점 가운데 하나가 이 오키나와의 주둔해 있는 미군 관련 범죄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에요. 오키나와 현 가데나 기지에서 근무하는 미 군무원이 20세 일본인 여성을
예.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에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이것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사과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예.
이 때문에 주일 미군 병력의 70% 이상이 오키나와에 몰려있는 상황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가 지역 정치권의 화두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의 가장 큰 쟁점이긴 한 것 같습니다. 선거가 치러지는 와중에서도 또 미군 범죄가 발생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어제요. 가데나 기지 소속 미군 병사가
예.
술을 마신 뒤에 차를 몰고 국도를 역주행하다가 차량 두 대하고 충돌했는데 일본인 두 명한테 중경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직접 이 사건을 언급했는데
네.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힌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는데요. 현재 주일 미군 전원을 대상으로 이 금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일본의 후텐마에 있는 미군 기지를 지금 오키나와 현으로 옮기겠다라는 게 일본 정부의 계획인데 오키나와 지역 정서가 상당히 뭐 좋지 않은 것 같아서요.
네.
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의 그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민당하고 공명당이요.
네.
오사카 유신회 등과 연대해서 오나가 지사 지지 세력의 과반 달성을 저지하려고 했는데요.
예.
하지만 이달은 미군 관련 범죄 때문에 더욱 강경해진 미군 기지 이전 반대 여론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서방에서 여성 정치 지도자들이 약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AP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어제 치러진 이탈리아 로마 시장 선거에서 반부패를 전면에 내세운 야당인 오성운동당 소속 37살 변호사 비르지니아 레지가 선두를 달리면서 예. 사상 첫 여성 시장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네. 아,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 시장 선거에서도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 소속 43살 여성 언론인 가브리엘라 피에라 후보 당선이 유력합니다.
네. 근데 이 밖에도 최근 1, 2년 사이에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 여성 시장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는요. 지난해 6월에 이 판사 출신인 마누엘라 카르메나가 시장으로 당선됐고요.
네.
또 유명 관광 도시 바르셀로나 시장으로 역시 여성인 아다 콜라우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예.
이 콜라우 시장은요 시민 운동가 출신답게 공공 임대 주택을 늘리고 가스 수도 가격을 내리겠다는 공약을 걸고 첫 여성 시장으로 당선됐는데요.
네.
여론조사에서도 이 스페인 도시 시장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예.
또 앞서 지난 2014년 3월에는 이 스페인 이민자 출신 여성인 안 이달고가 이 프랑스 파리의 첫 여성 시장이 됐는데요. 아, 이 밖에 독일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데 퀼른에서는요.
예.
무소속으로 출마한 헨리 에테 레커가 최초 여성 시장으로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끝으로 미국 소식입니다. 아, 지난 3일 미국에서는 참 가슴 아픈 부고가 전해졌습니다.
네.
전설적인 권투 선수죠. 무하마드 알리가 7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 애도의 물결이 곳곳에서 일고 있죠.
네, 세계 각국의 유력 인사들이 성명을 내거나 이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전설적인 권투 선수 알리를 추모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미국에서는 추모 열기가 더 뜨거운데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성명을 내고 알리는 좋은 일을 위해 싸운 사람이었다면서 애도를 했고요. 미국 대선 주자들도 애도의 물결에 추모에 동참했는데
예.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이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하고 함께 성명을 냈는데요.
네.
알리는 용감하게 싸우는 권투 선수일 뿐 아니라 젊은이들과 어려운 이들에게 다가가는 사람이었다고 밝혔고요.
네.
또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도 알리는 위대하고 멋진 선수였다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곳곳에서 유력 인사들이 함께 애도 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굉장히 뭐랄까요 전설적인 권투 선수 또 상징적인 인물인데
네.
권투를 굉장히 잘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시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요,
예, 예.
알리가 1942년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12살 때 권투를 시작해서 18살인 1960년에는 로마 올림픽에 출전해서 라이트 헤비급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예.
알리 선수의 경기 분위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알리 선수가 로마 올림픽 이후에 복싱 세계 헤비급 챔피언을 세 차례 거머쥐면서 말 그대로 이 전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1981년에 은퇴한 뒤 그 3년 뒤에
네.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30년 넘게 투병을 해왔습니다.
네. 알리 선수의 전설적인 경기는 지금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1974년 아프리카 콩고에서 조지 포먼하고 맞붙은 이 정글에서의 혈투라고 하는데요.
네.
이 권투 역사상 최고의 경기라고 하는데
네.
이 알리가 포먼의 8회 KO 승을 거두면서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알리 선수가 권투 선수인 만큼 주목이 매서웠던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네.
입담도 사실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많은 어록들을 남겼죠.
그렇습니다.
예.
알리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I have wrestled with an alligator. I have tussled with a whale. I done handcuffed lightning, throw thunder in jail.
네. 알리 선수가 이 역사적인 이 콩고에서 치른 그 정글에서의 혈투 경기를
네.
악어와 몸싸움을 하고 번개를 낚아채 천둥을 꽂았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예. 네.
또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이 말 청취자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너무 유명한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말 그대로 알리는 이 링 위에서 나비처럼 가뿐히 날아올라서 벌처럼 주먹을 날렸고요. 불가능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명언을 남기기도
예.
했습니다.
그 표현한 하는 그 능력이나 쓰는 단어를 보면
네.
어린 시절에 시집을 많이 읽었나 이런 생각도 들 만큼 상당한 그 명언을 많이 남긴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서도 잠깐 그 태어나서부터 챔피언이 될 때까지 그리고 투병했던 이야기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그 인생 자체도 뭐랄까요 한편의 드라마 또 링 위의 경기 같다라는 평가를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인종차별, 종교차별과 싸우는 어떤 저항가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데요.
네.
이 알리의 본명이 캐시어스 클레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후에 이슬람교로 개종하면서 이름을 무하마드 알리로 바꾼 겁니다.
네네.
이 베트남 전쟁 때 종교적인 이유로 참전을 거부해서 선수 자격이 정지되기도 했었고요.
예.
또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민권운동에 힘을 쓰기도 했습니다.
네.
알리가 특히 인종차별에 항의해서 올림픽 금메달을 강에 던져버렸는데요.
예.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몇 년 후에 다시 금메달을 수여했습니다.
네. 알리 선수가 뭐 링 위에 상대 선수하고만 싸운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불의라든가 차별하고도 네. 정말 당당하게 맞서서 싸웠던 인생이었는데
네.
마지막 가는 길 장례식은 언제 열립니까?
네. 알리의 시신이 어제 미 중부 켄터키주 루이빌의 고향 그 마을로 운구됐는데요.
예.
루이빌에서 오는 10일까지 추모 기간이 이어진 뒤에 루이빌 체육관에서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이 자리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참석해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북부 지방은 점차 흐려져서 늦은 오후부터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 또 곳에 따라 30도까지 되는 곳도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도는 내일 오전 오후 모두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18도, 낮 최고 기온 23도, 안주 아침 기온 17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 양덕 아침 기온 15도, 낮에는 23도가 예상됩니다. 평안북도 오전에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더 흐려지겠습니다. 중강 지역에는 가끔 비 소식도 있습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은 22도, 구성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2도, 희천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은 22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오전엔 흐리고 오후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2도, 개성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2도, 사리온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은 23도입니다. 아침 기온은 조금씩 오르고 낮 기온이 내려가면서 밤낮 기온 차가 크게 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모두 구름이 많고 흐린 가운데 오후 들어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장진, 해산, 풍산, 청진, 웅기, 또 삼지연 지역이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함흥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2도, 장진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은 18도고요. 풍산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은 18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은 17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은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 서해 북부 모든 해상이 전반적으로 구름이 많고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동해 북부는 오후에는 비 소식도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이 1m 내외로 그리 높지는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6월 6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중국과 주변국들 사이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외교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제8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케리 장관은 오늘 개막연설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우선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환경 문제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등 핵확산 방지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에서 이번 대화가 중국과 미국 정부 간 획기적인 협력의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웃 나라들과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도 차단할 수 있도록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제이콥 루 미 재무장관은 중국 측에 철강과 알루미늄 등 과도한 생산 능력이 국제시장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라크 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전투가 진행 중인 팔루자의 피난민들을 총격 살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라크 난민들을 지원하고 있는 노르웨이 난민위원회는 오늘 성명에서 최근 팔루자를 탈출한 피난민 가족들을 접촉한 결과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려는 피난민들이 무장 반군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은 팔루자 탈환을 위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 최근 몇 주간 치열한 전투를 벌여왔습니다. 유엔은 이 같은 전투로 팔루자에 고립되어 있는 민간인 규모가 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또 피난민들이 필사적으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고 있지만 어린이 등 일부 주민들은 300m 폭의 넓은 강물을 건너지 못하고 익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정부군 전투기들이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알레포와 주변 지역에 수십 차례 공습을 가했다고 반정부 활동가들이 밝혔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시리아군이 어제 헬리콥터를 이용해 제2의 도시 알레포에 이른바 통폭탄을 투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적어도 53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폭격 직후 구조대가 일부 폐허 지역에서 적어도 20구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시리아 관영 언론은 그러나 정부가 장악한 지역이 반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으며 몇 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알레포는 반군과 정부군이 장악한 지역으로 양분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슬람교의 금식 성월인 라마단이 오늘 월출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이 기간 중 주간에 물은 물론 일체의 음식을 입에 대지 않으며 기도와 경전 연구에 몰두합니다. 신도들은 또 담배나 성관계 등 나쁜 습관과 탐욕을 절제하게 됩니다. 라마단을 맞아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이슬람 교도들을 대상으로 축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인 이슬람 교도들이 성월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는 하나의 미국 가족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며 분열을 조장하거나 종교의 자유 또는 시민권을 제한하는 목소리를 거부함에 있어 미국 이슬람 사회를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요르단에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 수용소 보안 사무실이 공격을 받아 정보 요원 3명 등 5명이 숨졌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요르단 TV는 정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오늘 아침 7시쯤 수도 암만 인근 바카 수용소에 있는 정보부 사무실이 공격을 받았다며 이를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정부 대변인은 당초 이번 공격이 바카 수용소 내 정보부 사무실을 표적으로 했다며 이로 인해 정보요원 3명 외에도 경비원 1명과 전화교환원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요르단은 각각 시리아 북부 또 이라크 동부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지만 비교적 안정된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요르단 내 운영난에 시달리는 난민 수용소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시들에서 이슬람 급진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의 중견 기자와 통역관이 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장반군들의 공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NPR의 데이빗 길케이 기자와 통역인 자비훌라 타마나 씨는 이날 두 명의 다른 기자들과 아프간 군부대와 함께 남부 헬만드주에서 이동하던 중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두 명의 기자는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추가 인명 피해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